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고위 지휘관이 25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새로운 단계의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사령부의 오리 고딘 사령관은 이날 레바논과 접한 북부 국경지대에서 진행 중인 7기갑 여단 훈련 현장을 방문해 우리는 작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기동과 행동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딘 사령관은 특히 우리는 지금의 안보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레바논에 들어가서 기동하는데 강력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DF는 이날 북부 지역 작전을 위해 두 개 예비 여단의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IDF 측은 이번 동원령이 헤즈볼라와의 싸움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동원령 선포와 함께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작전에 준비되어 있다고 현지 매체들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헤즈볼라가 테라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헤즈볼라는 전날인 24일 오전 6시 30분 테라비브 인근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겨누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사드는 지난 17일과 18일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등이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며 수천 명 사상자가 나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 방공망인 다비즈 슬링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다비즈 슬링은 단거리 공격에 대비하는 아이언돔과는 달리 중장거리 공격을 막는 방공망입니다. 지금까지 헤즈볼라의 공격은 이스라엘 북부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테라비브 공습은 양측의 군사적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CNN이 해설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저지한 이스라엘은 이 미사일이 발사된 레바논의 공군기지를 원점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또한 300발 이상에 달하는 로켓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발사했지만 이스라엘군이 대부분 요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레바논 일대를 사흘째 공습 중인 이스라엘은 공습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가까운 레바논 남부뿐 아니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연안, 동부 베카 계곡까지 공습한 것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헤즈볼라의 활동지 가운데 한 곳인 시리아 서부 항구 도시 타르투스를 향해서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의 침략 전쟁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에 사실상 공범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무기로 우리를 죽이고 우크라이나인을 죽이는데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미사일, 드론 등을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평화를 강제해야만 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많은 국제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25일 태평양 지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의 탄두를 탑재한 ICBM이 현지 시각 오전 8시 44분 인민해방군 로켓군에 의해 발사돼 예상된 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고 필리핀 당국이 25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3일 필리핀 어업국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남중국해 내의 스카보로 암초 인근을 순찰하던 중에 중국 해군 소속 헬리콥터 한 대가 접근해온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서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보리가 푸틴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최고기온 14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각국 정상의 유엔 총회 연설인 일반 토의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여러 부대 행사도 열리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뉴욕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네, 여기는 뉴욕입니다.
네,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다고요?
그렇습니다. 24일인 화요일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일반 토의가 개막했습니다. 제79차 유엔 총회는 지난 10일 공식 개막했는데요. 이어 2주 뒤인 이날부터는 각국 정상 등이 연설을 하는 일반 토의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전 세계에서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기인 만큼 유엔은 이번 주를 고위급 주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토의 개막 첫날인 24일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모두 33개 나라 정상이 연설을 했고 25일인 오늘은 36개 나라 정상이 연설을 마쳤거나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분쟁이 주로 다뤄지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 격화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분쟁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의 연설에선 관련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유엔 본부 주변 도로에서도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 등이 펼쳐지면서 일대 경비는 더 강화됐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시위에 대비한 경찰력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어떤가요?
이곳 뉴욕에선 북한 관련 사안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탄약, 군사장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관련 사안이 언급될 때 북한 문제도 함께 거론되는 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24일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긴 시간을 할애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그 협력 강화에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몰타와 일본 대표 등도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비난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위해 북한과 이란이라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찾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요, 북한하고 러시아의 협력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24일엔 주요 7개국이죠. G7 외교장관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퍼드 정상들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요. 이처럼 북러 군사협력 문제는 점점 더 유엔 등 다자 방식의 회의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부대 행사도 열린다고요?
네, 이곳 시각으로 오늘 25일 오후엔 한국과 룩셈부르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북한 인권 행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참석합니다. 유엔 총회 기간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고위급 행사가 열리는 것은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이 행사에는 존 케리 당시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이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을 뉴욕으로 파견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북한이 외무상을 파견한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약 15년 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24분간 진행된 일반 토의 연설에서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수단 등을 거론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1년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후 2022년과 지난해에도 북한의 안보리결의 위반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쿼드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해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이 소집된 데에도 북한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번 유엔 총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 대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뉴욕으로 파견했습니다. 한국이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 인사를 파견한 건 2016년 71차 유엔 총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연설자로 내세웠었죠. 조태열 장관은 오는 27일 연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여러 나라 정상, 장관 등과 양자, 다자 회담을 하고 또 여러 부대 행사에도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예, 자, 한국하고 쿠바가 수교 이후에 첫 번째 외교장관 회담을 이번에 개최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한국과 쿠바는 지난 2월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 즉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아 쿠바 외교장관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30-40분가량 회담을 진행하면서 상대국의 공관을 개설하는 문제와 인적 교류, 개발 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일반 토의 연설 가능성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결국 무산됐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은 유엔 사무국의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아닌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단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일본 언론은 최선희 외무상이 연설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유엔 회원국이 연설자를 교체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만큼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 외무상이 뉴욕으로 향할 조짐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유엔 본부에 나가 있는 함지하 기자로부터 79차 유엔 총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백악관이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유엔에서 지도력 발휘를 통해 인권과 안보 문제 등 국제 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24일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집중 조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앞서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 무대에서 거둔 인권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4년간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끝으로 공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미국 등의 요청으로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 회의가 다시 개최됐고 지난 6월에 공개 브리핑이 2년 연속 열렸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상관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and documents.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바이든 정부가 유엔 무대를 활용해 중국 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 발표를 촉구했으며 러시아 인권 특별 보고관직을 신설하고 러시아 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물렸으며 유엔 총회에서 141개 나라를 규합해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을 주도하고 러시아 인사들이 유엔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러시아를 국제무대에서 고립시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옹호하고 인질 석방을 요구했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지원 개선을 위한 새 유엔 메커니즘 설립을 주도한 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도전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에 유엔에서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국의 지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 제기와 러시아 침공 대응 및 중동 갈등 조율 등을 유엔 무대에서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악화됐지만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지연되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분쟁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wars that will never end with him. He will drive us into World War III and we're closer to World War III.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 아래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장관은 무기 거래 등 심화되는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 안보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수백만 발의 포탄 등 많은 양의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two immediate and interrelated steps that we must take. First, We must address Russia's growing cooperation.
이어 이란과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에게 학살과 고통, 파멸을 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아파트 건물과 곡물 저장고, 항구를 파괴하고 영하의 기온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전소와 난방, 천연가스 시설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러시아, 북한, 이란의 행동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actions by Iran, North Korea, and Russia have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의 지원에 의존할수록 이란과 북한은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고 푸틴이 북한과 이란에 더 많은 것을 줄수록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중동 등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협력이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As North Korea ramps up its military support for Russia, Putin has reciprocated with military commitments and with money.
최근 두 나라는 어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조약을 부활시켰고 지난 3월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은행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2022년 이후 150회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한국과 일본, 그 외 나라를 전멸시키겠다고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위한 일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러 협력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구체적인 무기 규모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 13일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8,000여 개 분량의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조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다른 안보리 이사국 장관들도 북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러 무기 거래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소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며 강조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체제 주축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is constitutes an unequivocal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이어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우리의 관여 제안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 밖에 몰타와 일본 등도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는 북러 군사협력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각국의 규탄을 일축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14년 서방이 선동한 쿠데타로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권이 잔인한 내전을 일으켰다며 이후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민스크 협정으로 2015년 갈등이 봉합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권은 협정을 이행하는 대신 미국과 동맹의 도움을 받아 무장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다고 네벤자 대사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거주 중인 친러시아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네벤자 대사는 이날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24일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 장관들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회의를 한 뒤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대화에 복귀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갱신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실망을 거듭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협력 강화도 비판했습니다.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군수품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과 군수품 사용 등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는 것입니다. 외교장관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양국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주권과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노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 국방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과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이전을 중단할 것도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종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할 수 없는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주권, 독립, 영토를 수호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지지를 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지원 가속화 대출 절차가 시작되면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G7을 비롯한 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고 굳건히 지지한다면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very country around this table and so many more stand strongly and firmly with Ukraine. We're determined to see Ukraine's success.
그러면서 동절기를 맞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위해 매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UN 주재 북한 대표부와 주미 중국 대사관, 러시아 외무부에 이번 G7 외무장관 의장 성명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 등 가혹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시진핑!
Stop killing North Koreans!
Stop killing North Koreans!
China!
China!
Stop the repatriation!
Stop repatriation!
시진핑, 북한 주민 살해를 중단하라. 중국,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 24일 미국 워싱턴 DC의 중국 대사관 앞. 북한인권단체 연합인 북한자유연합 회원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문구가 쓰인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 주석에게 전달하는 호소문을 펼쳐 보이며 우리는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뿐 아니라 고문 방지 협약에도 가입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이 두 협약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re just asking China to uphold international law. Conventions are a signatory to include the Refugee Convention, but also the Convention on Torture.
북한 자유연합은 중국이 1982년에 유엔 난민 협약에 서명한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지정했고 2009년부터 전 세계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강제북송 반대 시위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워싱턴 DC를 비롯해 한국 서울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20개국 49개의 도시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워싱턴 집회에 참석한 이중인 선교사는 이 같은 호소가 중국 정부에 전달돼 탈북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20개국 그리고 49개 도시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전 세계적인 이러한 여론을 잘 새겨듣고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만 본인들 원하는 난민들이 되지 못하고 자유를 찾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정말 정치범 수용소와 지옥 같은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들은 시 주석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탈북민들에게 안전한 통로를 허용하고 단순히 한국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로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에 직면하게 될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탈북민들은 전 세계의 다른 난민들과 달리 한국 헌법에 따라 바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다면서 탈북민들이 한국을 비롯해 그들을 기꺼이 받아줄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탈북 후 중국에서 3년간 고초를 겪다가 지난 2009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저스틴 서 씨도 참석했습니다. 서 씨는 중국 대사관을 향해 당신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고 당신의 어머니와 딸과 아내가 성매매에 팔려간다고 생각해보라며 좋은 일이라고 말할 건가 아니면 악마 같은 일이라고 말할 건가 반문했습니다.
Slavery your family members and sex trafficking your mother, your daughter, your wives. Are you going to say it's a good thing?
집회에 참가한 김재익 목사는 현대판 홀로코스트인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600만 불의 유태인들이 죽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의 홀로코스트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이 그 인권과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또 존중을 받기 위해서 이 참혹하고 많이 죽어가고 굶어 죽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런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이미 강제 북송됐거나 아직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쇼트 의장은 김선양 씨는 양강도 출신으로 탈북했다가 지난해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현재 중국에 억류 중으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며 중국에 4세와 6세의 아들이 있는 만큼 중국 정부는 이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쇼트 의장은 이날 집회 뒤 의회 내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탈북민들의 상황에 관한 브리핑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쇼트 의장은 탈북민 문제에 관해 깊은 우려가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극악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deep, deep concern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the Democrats and the Republicans are totally in one voice on this.
미국 의회 내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강제 북송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또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3일 BOA에게 보낸 이날 집회 관련 서면 답변에서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항상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 법률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의 불법 입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도로를 여러 겹의 방벽으로 봉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을 전후에 방벽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가 대형 방벽에 막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선 경의선 북한 쪽 구간을 막고 있는 3개에서 4개의 커다란 벽을 볼 수 있습니다. 벽은 약 15m 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 각 벽은 도로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을 완전히 막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의 폭이 20m인 점으로 볼 때 벽의 크기도 최소 20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위성사진의 특성상 정확한 높이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방벽이 세워진 곳은 남북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 약 320에서 350m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도로를 따라 한국 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은 도라산역이고 반대로 북한 쪽으로 약 3.5km 이동하면 개성공단 출입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도로는 과거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시절 한국 측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왕래하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벽으로 인해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고 일부 지역에선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실제로 북한이 경의선 도로에 방벽을 여러 겹 세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을 전후해 이곳에 방벽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2월 9일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선 현재 방벽이 들어선 지점에 8개의 부지가 조성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지는 이전까진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였지만 이날 위성사진에선 흙바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느 시점 북한이 이곳 8개의 부지 중 3곳 혹은 4곳에 벽을 세운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한국 기업의 개성공단 운영 재개 가능성도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재가동 조짐은 최근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이달 11일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개성공단 내 도로 약 21개 지점에 횡단보도를 새롭게 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은 개성공단 내 한국회사 동원 F&D 부지에 건물을 신축했으며 기존 북한 쪽 출입구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VOA는 최근 1, 2년간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을 발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북한이 개성공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 국제사회가 한국인 6명이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억류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도 거론하며 끔찍한 관행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24일 우리는 한국 국민 6명이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OHCHR의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의 구금시설에서의 고문과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식량 박탈, 기본적인 의료 및 위생시설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계속 보고해왔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가족 및 친지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데 여전히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고 억류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현재 구금된 모든 외국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억류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며 해당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지난 19일로 억류 4,000일이 된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10년째 북한에 구금돼 있는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 및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선교사는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지난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또한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셀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4일 변호인이나 가족들과 소통하지 못한 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운명과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셀몬 특별보고관은 24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은 이들 억류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억류자 가족 가운데 한 명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희생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고문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끔찍한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셀몬 보고관은 나는 북한이 국제인권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이먼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린 제네바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와 단독 면담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구금된 한국인 6명 등 모든 억류자의 상태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북한 당국은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EU는 다른 국가 국민이 북한에 자의적으로 억류되고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보장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받는 한편 이들에 대한 건강 및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 영사 조력을 포함한 보호를 제공하고 불공정한 재판 후 자의적으로 구금되거나 형을 선고받는 이들을 석방할 것을 북한의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고 상기했습니다. 실제로 EU는 지난 4월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북한 정부의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김정욱 선교사와 북한에 억류된 다른 5명의 한국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이들의 석방과 함께 국제인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최춘길 씨를 종교자유 희생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28일엔 김정욱 선교사와 중국 단둥시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북한으로 유인돼 체포된 김국기 목사를 해당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3일 BOA와의 통화에서 이는 오는 10월 유엔 총회 기간 중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열리는 시점과 맞물린 매우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Looks at efforts to limit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and they call attention to issues when they come up. And, you know, naming North Korea and bringing up the case of these three pastors.
김 전 특사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3명의 사건을 지적한 것은 북한에 무언가를 하도록 추가 압박을 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의 마이클 반하트 수석 분석가가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북한 IT 인력이 상당한 보안 위협을 제기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반하트 수석 분석가는 이들이 북한 해커들에게 접근 경로를 열어주고 지적 재산을 탈취하며 악성 랜섬웨어를 심은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과 정부, 사이버 보안 업계가 함께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반하트 분석가를 인터뷰했습니다.
반하트 수석 분석가님, 맨디언트는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추적해 왔는데요. 어떤 계기로 시작했습니까?
Several years ago, we started working on a cyber group that we have classified as APT45. They are the
몇년 전부터 저희는 APT45로 분류한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내에서 특히 무기 프로그램과 제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해커들입니다. APT45를 분석하면서 북한 IT 인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 IT 인력은 별도의 독립된 조직에 속해 수익 창출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 IT 인력은 단지 수익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제기합니까? 포춘 100대 기업 수십 곳에 채용돼 있다고 맨디언트가 밝혔는데요.
I'd say the severity is the potential there is what's scary. Does North Korea have the capability?
저는 이들이 잠재적으로 끔찍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전 세계 기업에 고용돼 있고 내부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북한은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고 한국 금융기관과 언론사를 겨냥한 다크서울 공격을 했죠. 이 IT 인력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극한 상황에서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증거는 없지만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이라면 적어도 북한인 위장 취업에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어디라도 붙길 바라며 무작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네트 수석 분석가님, 북한 IT 인력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침투한 것은 그들의 실력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하위 직종을 겨냥해서입니까? 아니면 기업들의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해서입니까?
Sometimes you can do all the right things and they still get by. And I think that's what we see with North Korea as a whole. They're extremely agile.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매우 민첩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보다 더 빠르게 사기 수법을 개발합니다. 구글과 맨디언트, 고객사가 함께 북한의 수법을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 관련 직무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관리해야 하는 관리직은 원치 않죠. 구체적으로 서버 개발이나 웹 디자인을 원합니다. 원격으로 어디서든 최소한의 상호작용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원하죠. 이들은 7개에서 10개의 직업을 가지고 24시간 내내 일하는데 근무시간이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확실히 인공지능과 자동화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주로 자신의 직무 책임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히셨는데요. 하지만 미국 기업 사내 네트워크에 접근 권한이 있는 이 인력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요?
Now in that report that you're referencing, that's just our data. That's stuff that we've seen with our incident responses, that's stuff that we've
지금 말씀하신 그 보고서는 저희가 직접 확보하고 있는 자료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고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의 피해자와 표적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APT나 다른 해킹 그룹이 파괴적인 공격을 할 때 북한 IT 인력이 어떻게 인간 백도어 역할을 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접근 경로를 만들어준 것이죠. 또 북한 IT 인력이 지적 재산을 탈취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회사를 떠난 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또는 북한에 있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랜섬웨어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라자로스 그룹이라고 부르는 해커가 북한 IT 인력과 같은 시간에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도 봤습니다. 문스톤 슬리트, 시트린 슬리트 등의 해킹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많은 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APT와의 연관성 등 파괴적인 공격, IT 인력의 활용 가능성에 저는 가장 큰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안 기업이나 방산 기업에도 북한 IT 인력이 침투할 수 있고요.
Absolutely, and we've seen that. We 100% have seen that. Not to mention in some of the latest indictments by the DOJ.
물론이죠. 그리고 우리는 미 법무부의 최근 기소장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APT가 각기 다른 직급에 있는 IT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IT 인력의 직급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특정의 무리가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이 미국 정부 직업을 얻으려고 시도한 경우도 기소장에 나와 있죠. 위협은 실질적이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나트 수석 분석가님, 이들 IT 인력이 마치 미국에서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노트북 농장을 운영한 조력자가 올해 기소됐습니다. 미 사법당국의 노력을 통해 미국 내 노트북 농장들을 모두 없앨 수 있을까요?
Absolutely. That's a very, very big effort for us too. Facilitators. North Korea is going to run its schemes. They're going to.
입니다. 조력자들을 겨냥한 집중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돈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겁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력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리조나의 노트북 농장 사례를 보면 조력자는 동남아시아 국가 사업가에게 얼굴만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죠. 처음에는 순진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깊고 얽힌 그물망에 빠져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노트북 농장을 없애기 위해선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과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내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어떤 동향을 보일까요?
I think we should see a decrease in a sense, but there is no real decrease with North Korea. All they're going to do is switch tactics and either move.
어떤 의미에서는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은 전술을 바꾸고 다른 형태의 계획이나 사기 활동을 벌이겠죠. 이미 유럽에서 비슷한 활동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고용 자격 확인서 제한 조치로 인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직원을 검증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있고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들을 카메라 앞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우 독특하고 다면적인 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획일적인 접근법을 취할 수 없고 관련자들이 모두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인 맨디언트의 마이클 반하트 수석 분석가로부터 북한 IT 인력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과 파장, 대응책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최고기온 14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겠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18도에서 26도, 안주는 16도에서 25도, 남포 오후에 맑은 가운데 17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역시 흐립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신의주 기온 16도에서 25도, 수풍 15도에서 23도, 강계 13도에서 21도입니다. 한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 해주 용현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해주 기온 19도에서 26도입니다. 용현과 개성 기온 16도에서 25도, 개성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과 신계 18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15도에서 25도, 장진 8도에서 18도, 해산 9도에서 20도, 원산 17도에서 24도, 평강 15도에서 25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청진 12도에서 23도, 선봉 13도에서 22도, 삼지연 6도에서 14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m,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고위 지휘관이 25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새로운 단계의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사령부의 오릭 오딘 사령관은 이날 레바논과 접한 북부 국경지대에서 진행 중인 7기갑 여단 훈련 현장을 방문해 우리는 작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기동과 행동에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딘 사령관은 특히 우리는 지금의 안보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레바논에 들어가서 기동하는데 강력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DF는 이날 북부 지역 작전을 위해 두 개 예비 여단의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IDF 측은 이번 동원령이 헤즈볼라와의 싸움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동원령 선포와 함께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작전에 준비되어 있다고 현지 매체들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헤즈볼라가 테라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헤즈볼라는 전날 오전 6시 30분 테레비브 인근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겨누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사드는 지난 17일과 18일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등 수천 대를 동시 다발적으로 폭발시켜 수천 명 사상자를 내게 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의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 방공망인 다비지 슬링에 의해 격추됐습니다. 다비지 슬링은 단거리 공격에 대비하는 아이언 돔과 달리 중장거리 공격을 막는 방공망입니다. 지금까지 헤즈볼라의 공격은 이스라엘 북부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테라비브 공습은 양측의 군사적 갈등이 새 국면에 진입한 것이라고 CNN이 해설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을 저지한 이스라엘은 미사일이 발사된 레바논의 공군기지를 원점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300발에 달하는 로켓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발사했지만 이스라엘군이 대부분 요격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레바논 일대를 사흘째 공습 중인 이스라엘은 공습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가까운 레바논 남부뿐만 아니라 수도 베이루트의 남부연안, 동부 백학예고까지 공습한 것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또한 헤즈볼라의 활동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시리아의 서부 항구 도시 타르투스를 향해서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레바논에서는 지난 23일부터 600명 가까이 숨지고 1,9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피란에 나선 사람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의 침략 전쟁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을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의 사실상 공범으로 만들었다면서 그들의 무기로 우리를 죽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데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미사일, 드론 등을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평화를 강제해야만 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많은 국제 규범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평화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주변 일각에서 나오는 대화론의 진정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이 25일 태평양 지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의 탄두를 탑재한 ICBM이 현지 시각 오전 8시 44분 인민해방군 로켓군에 의해 발사돼 예상했던 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연례 훈련 계획에 따른 정례적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고 필리핀 당국이 25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3일 필리핀 어업국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남중국해 내의 스카보로 암초 인근을 순찰하던 중에 중국 해군 소속의 헬리콥터 한 대가 이 항공기에 접근해 왔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